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최고의 의로 여기면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인지라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의를 해가면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를 고집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라라는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시면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 진심을 쏟아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방인의 중원 부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쏟는 은밀한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여서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였고 요청을 하였고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당시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자들에 의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오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획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있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주기도문을 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을 순교자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주기도문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 사람이니까 주기도문이 이미 500년 전부터 오용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주기도문이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오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한 모임을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모임이 길어지자 한 사람이 뒤에서 빨리 주기도문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뭐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배나 소그룹을 마무리할 때 주로 사용하다 보니 모임을 빨리 끝내자는 취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마치 모임을 마무리하는 순서나 의식이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주기도문의 순교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남준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집약된 기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곧 그 사람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갈 뿐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위치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다루는 산상수훈에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저 산상수훈에서 정확히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분석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이 신자들의 구별된 삶의 정중앙을 위치하고 있다,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이 더 이상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기도문이 내포하는 귀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기도문을 닮은 삶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바로 부름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청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매우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다시 하나님을 위한 청원과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부분은 9절 상반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부름의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기도도 믿음의 대상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당연하겠지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니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야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먼저 부르고 나서야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 가족, 건강,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숙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앞선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여부는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녹아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삶이 너무 힘드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부름 하나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녹아지는 경험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름을 들으시고 그래 왔어?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하셨답니다.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놓기도 전에 마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른 이 부름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여느 종교인이 자기 신을 부르는 그런 부름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부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그 부름 안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럼 주님께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의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로 한 문장을 보자면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인데 여기서 파테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유대의 모든 문헌을 연구한 결과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문헌은 절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한 간접적이거나 또한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 64장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체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끝마다 내 아버지 하시니까 상당히 바리새인들의 귀에 거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종교에서 그 기도는 절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모슬렘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감히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 아버지보다는 아빠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아버지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아람어로는 원래 아빠, 즉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하고도 너무 비슷합니다.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를 영어로 치자면 father가 아니고 daddy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불러야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저할 것 없는 어린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은 절대 아빠 앞에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빠가 저기압이든 우울하든 상관없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쭈뼛거리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교회 오래간만에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되나? 내가 맨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게 과연 말이 되나?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설령 자녀들 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는 있더라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니 주저하지 말고 아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기도문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빠만 있지 않습니다. 즉 헬라어의 파테르, 즉 아버지, 파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의 권리를 강조한 호칭이라면 아버지는 자녀의 책임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자녀의 인생, 특히 아들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들이 아직 철이 안 들었을 경우에는 아빠라고 부르고 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였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이 확실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기 전, 갔다 온 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 이 아빠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아버지라는 말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아빠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녀의 권리보다도 자녀의 책임을 먼저 생각할 나이가 되다 보니 아빠라는 호칭에서 아버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로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기도하면서 어린 자녀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는 자녀의 권리만 찾지 말고 철든 자녀로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철이 든 성숙된 자녀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어린 자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저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시간,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건너뛰고 곧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에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 막내 아이가 가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딸을 대견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녀석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내 아이가 저를 부를 때는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아빠라는 이 말이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장성해서는 분명히 이 아빠가 아버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숙의 단계,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 아빠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 창조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자신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구나 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백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이웃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와가 아담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아담의 최초의 이웃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처럼 나와 다른 이웃을 보며 내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신 목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빠로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아빠,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자녀로 사랑하고 있으니 교회의 관계 문제에서 당연히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다르고 우리 아버지로 생각을 하지 못하니 그를 한 가족으로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부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이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십자가로 죽이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이 믿음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반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것도 아버지께서 죽일 수가 있으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꼼꼼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사셨어도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순간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였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 예수를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보며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한 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독생자를 외면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슨 긴 말을 늘어놓으면서 우리의 간구를 풀어놓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완전히 꼬여버려서 도대체 어디에서 풀지 모를 그때에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를 믿는다면 결국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부족하여 자녀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여 늘 한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결국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삶의 숱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 깊은 안도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독생자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 부름 안에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경험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